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조약은 북한이 침략받을 경우에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약이 기존 협정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해당 조약에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총 23개조로 이루어진 이 조약의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의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앞서 발표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해 대응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날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를 당장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류류 환적에 관해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현재 1,159개인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지체 없이 제공하기로 한 데 관해 중국 정부는 두 나라 사이의 일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러 간 새 조약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북러 간 양자협력 사무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다고 밝히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시종 인식해왔으며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19일 진행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전후해 관련 논평이나 입장 발표를 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러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BBC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일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LNG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14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EU의 외교관리들은 이번 패키지가 3개의 러시아 LNG 프로젝트를 제재하는 것이며 EU 해역에서 러시아 LNG의 재수출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LNG 관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제재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만 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단이 참가하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디움이 아니라 야외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 크고 작은 유람선을 띄워서 선수단을 입장시킵니다. 유람선마다 장식할 나라별 국기와 또 국가 이름을 보고 어느 나라 선수단인지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청바지를 입은 선수단을 본다면 미국 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일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팀, 팀 USA의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선수단은요, 개막식 때는 청색 청바지에 세로줄 무늬 셔츠, 그리고 미국 국기색이 또렷한 띠를 장식한 감색이나 흰색 재킷, 넥타이와 흰색 구두를 신고요. 폐막식 때는 흰색 데님 소재 바지에 빨강, 흰색, 파랑 바탕에 USA라고 국가명을 크게 살린 디자인의 편안한 차림의 점퍼를 입습니다. 그리고 2024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는 모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나라의 공식 유니폼에 청바지가 웬 말인가 예상 밖이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그만큼 독특하면서도 미국다운 선택이고 현대적이란 반응입니다. 미국 선수단의 유니폼을 만든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은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면서도 입기에 편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또 독특한 미국의 감각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올림픽 선수 임원단이 입을 유니폼은 100% 미국산입니다. 더불어서 올림픽을 기념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셔츠는 100% 재활용 소재고요.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올림픽 관련 제품과 장비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미국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작은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정비도 줄이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창업을 돕는 아산나눔재단의 아산상유회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얼마 전에 이미 창업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아산상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이 오후 9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고요.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북한 서쪽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입니다. 자강도 강계 희천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쪽으로는 북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30도 이상입니다. 오전까지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고 흐려집니다. 양강도 김영권 지역은 오후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도시의 주요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신의주, 함흥 20도고요. 원산이 21도, 청진 19도, 해산 14도, 중강 16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과 중강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산과 함흥이 32도, 강계 희천 35도, 원산의 낮 최고 29도, 청진은 24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만 오전에 맑겠고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먼바다 쪽은 오후 한때 비 소식이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북한 방문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년 만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베트남과 러시아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도자는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이스라엘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지난해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이 전 세계에서 1억 1,800만 명에 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소식 듣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베트남 권력 서열 2위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에 따른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마치고 바로 베트남으로 이동해 현지 시각으로 20일 새벽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 간 게 꽤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맹체 APEC 참석자 베트남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국빈 방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뭐 외교 행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점점 더 심화됨에 따라 오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도착 당일인 20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자,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또럼 국가주석과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베트남의 입장은 대체로 일치하거나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에 대한 논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지역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상호 관심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선택적인 군사 정치적 블록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요. 선택적인 군사 정치적 블록, 이게 어떤 겁니까?
서방 군사 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냉전 종식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모스크바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시작을 축하하고 러시아의 국내 정치 안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5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럼 주석은 베트남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베트남, 베트남과 러시아 1년의 협정도 체결했군요.
네, 두 지도자는 20일 교육, 과학기술, 석유 및 가스 탐사,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또 베트남의 원자력 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들이 베트남의 액화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양국이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윌슨 센터에 프라산트 파라메스와란 연구원은 AP통신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베트남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관계를 다양화하면서도 핵심 전통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베트남과 러시아는 뭐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인 거죠.
양국은 1950년부터 수교를 맺어왔고요. 올해는 베트남과 러시아 간 우호관계 조약이 체결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오랜 역사와 영향력의 흔적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소련식 옛날 아파트들이 있고요. 하노이 중심가 공원에는 소련의 초대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이렇게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표방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강대국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이른바 대나무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는 푸틴 대통령 방문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의 독립과 자립, 다변화, 다자주의 정신으로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도 베트남과의 관계 발전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러시아와 베트남의 행보에 어떤 반응인가요?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의 장을 열어준 베트남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은 1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그의 침략 전쟁을 홍보하고 그의 잔악 행위를 정상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고 그러면서 이 두 나라 관계도 격상이 됐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미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중립 노선을 표방하는 베트남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러시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고 베트남과 한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예정보다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19일과 20일 이틀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베트남 방문에 앞서 들른 북한에 늦게 도착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쌍방 중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해외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의 다음 일정 어떻게 됩니까?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하루 일정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베트남 국부 호치민 묘소헌화,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엔 푸종 서기장, 판민징 총리 등 베트남 지도자들 간의 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을 끝으로 베트남 방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갑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19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지휘관을 잃었는데요. 나스랄라는 이날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추모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18일 이스라엘 내부 깊숙한 민감한 장소를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나스랄라는 연설에서 양측 간의 산발적 전투가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변할 경우 정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목표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나스랄라는 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무기인가요?
나스랄라는 어떤 무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적들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로켓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기를 잘 알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은 19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근처를 방문하는 동안 관련 질문에 적은 우리 능력에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난해 10월에 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계속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는 전쟁 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8개월간 레바논에서 적어도 400명 이상 사망했는데요. 대부분은 헤즈볼라 전투원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80명 이상이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군인 16명과 민간인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양측의 갈등 와중에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키프로스는 가자 지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섬나라인데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구호품 전달 통로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키프로스가 공항과 기지를 제공할 경우 키프로스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키프로스 정부는 즉각 키프로스는 어떠한 전쟁이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마다 이 난민 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세계 난민의 날에 즈음해 최근 전 세계 난민들의 실태를 다룬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3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강제로 살던 터전을 떠난 사람의 수가 1억 1,7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1억 840만 명으로 집계됐으니까 1년 새 약 1천만 명이 더 발생한 셈입니다.
네, 강제로 이주를 해야 했던 사람들 범위 안에는 반드시 난민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난민을 비롯해서 국내 실향민, 망명 신청자 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유엔이 정의하는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의 공포로 고국이나 출신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라 안에서 이 터전을 떠나서 옮겨 살아야 되는 국내 실향민이 가장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분쟁이나 폭력을 피해 살던 터전을 떠났지만 국외로는 갈 수 없고 국내를 떠돌고 있는 실향민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향민은 6,800만 명에 달했고요. 유엔 기준 난민은 3,200만 명, 그리고 망명 신청자는 690만 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네. 난민이 제일 많이 생긴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6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08개국에 수용됐는데요. 이는 전년도보다 약 74만 명,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전체 난민의 약 73%가 불과 5개 나라에서 발생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수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건데 제일 많이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란과 튀르키예, 콜롬비아, 독일, 파키스탄이 난민들이나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중저소득 국가들의 수용률이 75%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난민이나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는 나라 상위 5개 나라 가운데는 선진국은 독일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제 이주민들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들 나라 국민이 전쟁이나 폭력을 피해 터전을 떠난다 해도 비행기 같은 고가의 이동수단을 통해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그 이웃나라로 가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강제 이주민의 약 69%가 이웃 국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약 610만 명은 살던 곳이나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세계 난민 중에는 탈북 난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220여 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탈북 난민들을 수용해 왔는데요. 한편 UNHCR은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의 주제로 난민과의 연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UNHCR은 난민에 대한 관심과 기부,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루이지애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보잉 737 맥스 사고 유족들이 보잉사에 최대 24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기소하라고 연방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는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남부로 가실까요? 루이지애나입니다. 눈길을 끄는 법이 도입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19일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한 건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입니다.
십계명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네, 십계명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으로 이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히브리 선지자 모세에게 제시한 10가지 계명입니다. 1에서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에서 10까지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여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루이지애나 주가 주 차원에서 왜 이런 십계명을 공립학교 교실에 게시를 하게 된 겁니까?
네, 랜드리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공립학교에서 신앙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또 법치를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모세라는 최초의 율법 제정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십계명을 그러면 학교에 어떤 식으로 게시를 한다는 겁니까?
네, 새 법은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치원에서 주립대학까지 모든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을 크고 읽기 쉬운 글씨체로 써서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들은 내년 초까지 십계명이 어떻게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네 단락짜리 설명문을 십계명 포스터와 함께 각 교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10계명을 개시하는 데 있어 주 정부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요. 관련 비용은 모두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네. 10계명 개시 말고도 다른 조처도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네.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에는 학교 내 목사 채용을 승인하고 교사가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 응급을 제한하는 한편 학교가 부모 허락 없이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이나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저는 이 소식 들으면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루이지애나주가 이런 법을 제정한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독교적인 보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10계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지침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기반이 되는 문서로 미국 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법에 반대하는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종교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 또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등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면서 법의 이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성명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네, 성명은 정치인들이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 법은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막고 다른 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또 어떻게 이런 법이 제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루이지애나주는 이른바 바이블 벨트에 속한 지역입니다. 미국 남부에 기독교 복음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데
네.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 후임으로 올해 초 공화당 소속인 랜드리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는 주의회가 보수적인 법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AP통신은 루이지애나 주는 주의회는 물론 주 전역의 선출직이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라 보수적인 의제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계명 의무 개시법 말고도 다른 보수적인 입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루이지애나주는 이달 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판사가 외과적인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랜드리 주지사가 18일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몇몇 주가 있긴 하지만 외과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주는 루이지애나가 처음인데요.
네.
해당 법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이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남부 그 복음주의 지역 벨트에서 루이지애나처럼 보수적이고 또 종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까?
네, 10계명 의무 개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 추진한 건 아닙니다. 앞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유타 등 일부 주에서도 추진됐지만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 끝에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실 내 10계명 개시를 둘러싼 논쟁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 1980년 대법원은 공립학교의 10계명을 개시하는 것에 관한 켄터키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잉사 관련 소식인데요. 보잉사를 상대로 고액의 벌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보잉 737 맥스 사고 유족들이 19일 보잉사에 최대 24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기소해 줄 것을 연방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을 대표하는 폴 카셀 변호사는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보잉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업 범죄라면서 따라서 고액의 벌금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명백히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족들이 벌금 말고 다른 것도 요구하고 있군요.
네, 이들은 서한에서 보잉 이사회가 가족들을 만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도 말했고요. 또 두 번의 추락사고 당시 보잉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형사 기소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기종이죠.
네,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이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 총 사망자가 346명에 달합니다.
네.
이 두 사고 이후 법무부는 보잉사 직원들이 737 맥스 기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은폐해온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났었죠?
네, 지난 2021년 보잉은 안전 규제 준수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을 속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 25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에는 피해 보상금과 형사상 벌금이 포함됐는데요. 대신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기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보잉사가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제 사고 유족들까지 추가적인 벌금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나온 겁니다.
네. 자, 바로 며칠 전에는 의회에서 보잉사의 안전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더군요.
네, 데이브 캘훈 보잉사 최고 경영자가 18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조사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잉 737 맥스 사고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유족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의 사진을 들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캘훈 CEO는 전 세계에 있는 전현직 모든 보잉 직원을 대신해 여러분의 손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끼친 슬픔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서 보잉의 내부 고발자 증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잉의 내부 고발자 샘 모호크 씨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모호크 씨는 보잉의 품질 보증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조사 중 사양에서 벗어나거나 파손된 737 맥스 부품을 숨기고 관련 기록을 위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 최근까지도 보잉사 항공기 안전 문제 끊이지 않아 계속 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후 여객기의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또 3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서 회항을 했고요. 4월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800 여객기는 엔진 커버가 떨어져 날개 플랩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잉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3월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여성 징집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논쟁이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주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도 당국의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징병 대상자 등록은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미국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징병제 대신 모병제 방식으로 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병 대상자 등록제를 통해 유사시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등록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모든 남성은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동안 여성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면서도 국가가 징병할 수 있는 토대는 유지해왔는데 이게 등록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병 대상자 등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필요하고요.
네.
징병 대상자로 등록을 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요. 반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벌금이 부과되거나 특정 정부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요.
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여성 징집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병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 자원 입대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병이 부족해서 신병을 충원할 때 나이 상한선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각 강요 가운데 대통령직 승계 제3순위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는 전쟁부 그리고 국무부와 함께 지난 1789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행정부처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의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Our focus on the global economy and 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roug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lso continues to shape.
2023년 10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모로코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무 재조정이나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 도전에서의 협력에서 중국과 미국에 모두 득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재무장관은 국내 재정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을 통해 국가 대외 정책 집행에도 관여합니다. 재무부의 기능은 경제, 국제경제, 재정정책 수립, 정부회계, 현금, 부채관리, 조세 및 관세법 공포와 시행, 세수평가와 징수, 그리고 전국 금융기관과 저축은행 감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국내외에서 경제성장과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진흥함으로써 강한 경제를 유지하고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외부 위협과 싸우며 재정 시스템의 통합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정부 재정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재무부 임무에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Financial and economic chaos would ensue if Congress doesn't act. It must raise the debt ceiling and allow the U.S. government to borrow more money to pay its bills.
재무부는 경제적 번영을 진흥하고 미국 재정 안보를 담보하는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입니다. 또 경제나 재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장려하며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책임집니다. 재무부는 그 밖에 동전 주조나 화폐 발행, 미국 대중에 대한 지불, 세입 징수, 그리고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금 차입 등 국가 재정 기반의 필수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외부 기관이나 정부 등과도 협력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진흥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 재정 위기를 예측하고 막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외국 정부 그리고 국제 재정 기관들과 함께 일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한국 아산나눔재단의 아산상회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이미 창업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아산상인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아산상인의 밤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보통 아침에 6시쯤에 샤워를 하고 차 안에서 위험하게 스킨바르고 로션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화장 시간을 줄이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없을까? 네, 그 욕구를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아산 상인의 밤 행사 현장입니다. JHP 코스메틱스의 탈북민 박진희 대표가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개발하게 된 동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산 상인의 밤은 탈북 창업가들의 이야기부터 또 중간 조직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마련됐습니다. 행사 소개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선임 매니저에게 들어봅니다.
기존에 아산상회에 참가하셨던 창업가분들
그리고 이 창업가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기관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분들이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는 작년 9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9월, 10월,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3번 진행을 했었고, 이번 해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총 4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산상해를 통해서 다양한 창업가분들을 만나봤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의 근황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아산상인의 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탈북 창업가와 탈북 창업에 관심을 둔 참여자들의 어떻게 네트워킹할지 실험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컨셉을 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가 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강연들을 좀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는 좀 글로벌 진출을 꿈꾸시는 창업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아선상인의 밤은 탈북민 창업가분들의 이야기를 한 두세 분 이야기를 듣고요. 투자기관 그리고 또 중간 지원 조직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신 분들은 아선상의 창업가분들은 당연히 계시고 벤처캐피털, 흔히 말해서 이제 투자기관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초기 투자를 하시는 투자기관 분들이 또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학교 기관에서도 오시고 정부 기관에서도 오셔서 이 탈북민 창업가 분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탈북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투자심사역의 발표, 그리고 참여자 모두 인사하는 자기소개 시간도 가지고요. 이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수진 매니저는 자유 네트워킹 시간이 가장 인상 깊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자유 네트워킹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쭈뼛쭈뼛되면서 얘기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여기는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이 자유 네트워킹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의류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 저희 아산상의 6기팀에서도 의류 관련 스타트업을 하는 팀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행사가 정말 이분들의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매니저는 이 행사를 통해 탈북 창업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수 있길 바랬고요. 더불어 이날 발표를 맡은 JHP 코스메틱스의 탈북민 박진희 대표 또한 자신의 창업 이야기와 미래 비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창업 동기부터 들어봅니다.
전직 KBS 북한 전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북한 전문 기자로 이제 보통 아침에 6시에 이제 일어나서 뭐 씻고 뭐 저준머리 틀어 올리고 6시 반쯤에는 막 급하게 통일부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스킨러션 에센스 크림 이제 조금씩 담아가지고 그거를 운전하면서 위험하게 이제 발랐는데, 화장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이제 욕구가 되게 있었고, 그런 제품에 대한 시장 서치를 많이 한 다음에 기존의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 하면서도 시간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고, 지금은 제가 이제 개발한 아이템으로 이제 마스크팩 이 시장에서 뭐 대기업 못지않게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되게 행복합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창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예비 창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투자 받고 이런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 프로그램도 다 좋은데, 저는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작은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망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급할 때 써야 할 단돈 10만 원, 100만 원도 없는 사업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정비도 줄이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높은 목표, 뭐 많은 창출 다 좋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라든가 가능한 목표를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창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거나 또 소통할 수 있는 야산 상인의 밤과 같은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탈북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예, 이것도 좋고 사실 제가 사업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것은 옆에 정말 훌륭한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거나 잘못되기 전에 물어보고 잘못되지 않도록끔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소개받을 수 있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한 번씩 물어보거나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판단해볼 수 있는 컨설턴트들하고 연결을 가진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상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십 코치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이 코칭 리더십 과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문효정 코치입니다.
예,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리더이시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또 한국으로 사국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력과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봐요. 저희 아산재단에서는 이제 창업지원, 경영지원,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마케팅 방향 등을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탈북 리더들의 마음속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리더십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그저 그냥 치열하게 살아오고 살려고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로서 내면을 조금 뭐 하나의 어떤 정원이라고 하면 리더의 내면을 좀 조성해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화로 좀 더 세련되고 그 현실적인 리더십 행동화로 촉진될 수 있도록 내면 작업을 조금 집중해서 하고 있고 저희 6번에서 8번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코치는 앞으로 탈북 창업가들과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또 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진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너무 많이 넘기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힘을 자기 내면에서 잘 해석해서 자원으로 가져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여정을 자원으로 환원시키고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 저희들 코치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현재 아산상회 6기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오광명 대표도 이날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먼저 오 대표는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드는 한국어 문법 교정해주는 플랫폼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타겟팅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는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년도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 저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제 개발자 아니다 보니까 뜻이 맞는 개발자를 좀 구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팀이 모여져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딱 돼서 아산상회 지원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대표는 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데요. 그 소감 끝으로 들어봅니다.
온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느라고 되게 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또 새로운 분들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또 하나는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필요한 부분도 많아서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 없지 않나 싶어서 왔고요. 실제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한편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여성의 창업가로서 그 어려운 창업을 또 해내시고 또 운영하신다는 게 뭔가 제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 하나의 좀 방향을 좀 잡아주는 강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탈북민으로서 아마 최초로 좀 유니콘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안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군소리하지 말아라,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ell, today is the day.
Oh, I'm sorry, John. I totally forgot. Can we reschedule?
Hey, we've been planning this for weeks. No ifs, ands, or buts.
But where's David? We need him for this.
He said he'd meet us there. No excuses. We're going ahead as planned. And don't worry, David will be there.
Okay, I should have remembered. See you in an hour.
제가 약속을 잊고 다시 약속을 잡으려 하자 존이 변명은 안 된다.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o ifs, ands, or buts.
만약, 하지만 이런 표현들 핑계를 댈 때 쓰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No ifs, ands, or buts.
핑계 그만 대고 하세요. 토달지 말고 하세요. 어떤 일에 왈과 왈부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No ifs, ands, or buts. No ifs or buts.
같은 표현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s the day.
I'm sorry. I totally forgot. Can we reschedule?
We've been planning this for weeks. No ifs, ands, or buts.
But where is David? We need him for this.
He said he'd meet us there. No excuses. We're going ahead as planned. And don't worry, David will be there.
Okay, I should have remembered. See you in an hou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에요.
I'm sorry, I totally forgot.
미안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Can we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We've been planning this for weeks.
우리는 몇 주 동안 이것을 계획했어요.
No ifs, ands, or buts.
왈과 왈부하지 마세요.
No excuses.
변명하지 마세요.
We're going ahead as planned.
우리는 계획대로 할 겁니다.
Okay.
알겠습니다.
I should have remembered.
기억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Should have 과거분사, 뭐뭐 했어야 했다,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 후회스럽다, 이런 말이죠.
I should have remembered.
기억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studied.
공부했어야 했는데.
But I can't study now. I have to do this thing.
그러나 지금 공부할 수 없어요. 이럴 때 군소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해라, 이런 표현이
No ifs, ands, or buts.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ll, today is the day.
Oh, I'm sorry. I totally forgot. Can we reschedule?
Hey, we've been planning this for weeks. No ifs, ands, or buts.
But where's David? We need him for this.
He said he'd meet us there. No excuses. We're going ahead as planned. And don't worry, David will be there.
Okay, I should have remembered. See you in an hour.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No ifs, ands, or buts.
군소리하지 말아라,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시라, 이런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